예, 오늘 성탄주일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2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사실 저희들은 자주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 맞아서 왜 이렇게 어둡고 음습하고 또 쉽지 않은 곳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시면서 왜 여기까지 오셔야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걸 잘 안 해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흔히들 하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뭐 이런저런 지식적인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식이 담기는 그릇에 관한 공부는 잘 안 하는지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뭐 의미가 없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밭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의 씨앗에 대한 비유도 그렇잖아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그게 뭐 돌짝밭과 같은 것이냐 뭐 길가 밭과 같은 것이냐 가시덤불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고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관심과 마음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없이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은 없는데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 별로 없는데 조건이 좋으면. 마음이 없는데 직장생활 뭐 할 수 있죠. 월급 많이 주면 마음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뭐 어쩌면 그 회사 책임 대표까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삶의 흔적들은 나중에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도 허사가 되거나 열매가 없거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없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품는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다 정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신앙생활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성경을 죽으라고 읽지 않아도 그리고 뭐 사역을 죽으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에게서 마치 뭐 향기가 없는 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말씀을 성탄 주일날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이 가니까 같이 그냥 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여기까지 이 예배까지 오신 사람들은 오늘 뭐 산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알죠. 그리고 오늘 설마 집에다가 뭐 그 추리를 해놓고 양말 걸어놓고 지금 집에 가면은 양말에 선물이 담겨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아직 그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뭐 아, 예수 믿으면 뭐 선물이 잔뜩 생긴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위시리스트 뭐 버킷리스트를 들이밀면 다 해준다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게 응답되는 일도 있긴 있어요.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나이가 20살, 30살이 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기 위한 신앙이라면은 그건 크게 착각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이렇게 부모가 떠나도 그 유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아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냥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을 몰래 흘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예.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게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길이라면은 우리 신앙도 어른스러워지는 거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냐 이 말이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첫째, 여기 오면 환영받을 거다? 무슨 플래카드가 걸렸습니까? 무슨 마리아가 뭐 해산할 장소가 마땅했습니까? 여기를 왜 오는데? 저 여러분이라면 오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데 뭐 이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 오겠냐고요? 누가 오겠어요? 조금만 대접을 못 받아도 안 가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나를 대접 안 해줘도 안 가는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그 길 가겠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면은 뭐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박해받고 채찍에 맞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것도 벌거벗긴 채 죽을 걸 아는데 왜 오셔야 되냐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포인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오셔야만 했나? 뭐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셨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 여기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런 모양과 형상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그 동등됨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냥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도 이 땅에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면은 우리는 권리 포기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는데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포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채우지 않고 비우심이라는 거에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뭘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요. 저 뭐 손을 가지고 그냥 손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있어도 있어도 그게 다 부족한 듯이 자꾸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분은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비우고 또 비우고 텅텅 비우셔서 끝내 그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덜컥 죽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분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될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그분이 오면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속살같이 여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지죠. 새 살은 굳은 살은 뭐 통증이 없지만은 새 살은 여린 살이고 힘든 거죠. 예. 그러면 아픔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새 살이 오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점점 강팍해지면은 뭐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뭐 우크라이나나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람이 죽은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새 마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덕이 있는데? 아니 강심장으로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여린 마음으로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덕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려올 때 목적이 없겠어요? 그냥 슬렁슬렁 구경 나왔습니까? 아니,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땅속으로 내려가든 물속으로 내려가든 뭘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가지 거기에서 살려고 내려갑니까? 잠수부가 물속에 살려고 내려가요? 광부가 땅속에 깊은 곳에서 살겠다고 내려갑니까? 거기서 뭘 캐가지고 뭘 얻어가지고 뭘 건져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항상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에서 땅으로 내려보낸 것은 땅에서 건져 올릴 게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거의 관심이 없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로 난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 6절 말씀에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뭐 왜 예수만 길이냐, 길이 한두 개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그 길이 곧 나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3절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들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아서 그 거처할 곳이 많은 곳에 준비를 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살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여기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걸 내버려 두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정리가 돼야 돼. 이 땅에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여기서 뭘 다 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사를 이민만 가더라도 이사를 줄이잖아요. 짐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하늘로 가는데 여기서 뭘 가져가겠어요? 땅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하늘에서 뭘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계속 쥐고 살겠다고 예수님한테 떼를 쓰면 그건 답답한 일이죠. 그건 전응화도 아니고 무슨 정신착란증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는 내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겠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봐라.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뭐 먹고 사는 거 그 정도 해결을 못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모였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데 관심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야, 이거 이 말하고도 그 즉시에 이 석사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뭐 스데반을 그 성경에 나오는 처음 석사라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석사, 학사 위에 석사, 박사 아래 석사, 동방박사 셋이고 석사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여하간에 독사의 자식들이래. 마음이 뭐 종교적 행위는 누구보다 많은데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외우기도 하고 성경 뭐 하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마음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회칠한 무덤들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뭐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안 달라지니까 마음은 뭐 꼭 그대로니까 말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새 마음을 주면은 마음에 쌓는 게 달라지고 마음에 쌓는 것이 선을 쌓느냐 악을 쌓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는 거니까. 참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아요. 지금 이 나이에 쟤를 만났기 망덩이지. 한 20, 30년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들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내가 욕을 한 욕하는 사람이에요. 한 5분간은 쉬지 않고 욕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욕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뭘 마음에 쌓고 사는 사람이구나. 뭐 들어보면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을 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들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말이야. 뭐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 말이야. 이거 헛일이다, 헛일. 헛일 중에 헛일이 예수 믿는 거다. 예? 그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음이 여전히 강박하고 그러면은. 예. 그분의 마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붙들어야 할 사람,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채우려면 끝없이 채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비우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다 권리 포기를 하셨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비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오신 목적,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건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 우리의 값을 치르고 위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100번을 죽어도 우리가 그 값을 못 치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사랑받을 짓을 하나도 못하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무슨 조건이나 이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쌓는 커리어가 뭔데 그게 다 인정받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가파오 한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우리는 그걸 에로스라 말하고 필로스라 말하는 거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다가오셨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 걸 다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취하지 않고 그분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받으면 기절해야 마땅해요. 그런 사랑받으면 1년 내 울어도 시원찮아요. 무슨 뭐 찬송의 가사에 나오듯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그걸 두루마기 삼아 쓴다 하더라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 듣기 좋으라고 찬송 가사를 쓴 게 아니라 그런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뭐 여전히 강팍하다.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 모르는 거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뭐 교회는 키우고 뭐 성도는 많고 온갖 걸 하는데 무슨 뭐 별아별 짓을 다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마음은 천리말리 나하고 멀구나.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았지 마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은 내게서 너무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정말로 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까지 사역을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직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헛거 중에 헛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이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행동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에 관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키파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통곡의 벽에 앉아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토라를 외우고. 그런데 그 마음은 천리만리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할 뿐이지 사랑이 없이는 그게 다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주님이 오죽하면 형제를 바보라 하면 야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한테 저 바보 같은 자식 뭐 이런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실행하는 실행죄와 동일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 살인한 거야. 아니 여기 지금 살인하고 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으로 내가 살인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야. 내가 마음으로 지금 간음을 했으면 내가 몸으로는 간음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할지 몰라도 이미 간음한 거야. 여기 전부 살인범하고 간음범밖에 없네.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이 비교거리가 안 돼. 비교거리가 아무 비교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안 다니나 뭐 헌금을 얼마나 하나 안 하나 무슨 주일 성수를 하나 안 하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교회 가면 갈수록 마음은 다 하나님하고 천기만기로 멀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게 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새벽 예배 오나 안 오나 저 사람이 집사인가 장로인가 무슨 뭐 성경을 개역 개정을 보나 무슨 세번역을 보나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다른 것들이 주변적인 것들이 중요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나 무슨 교단인가 뭐 하나 뭐 맨날 따지고 있는 게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진짜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으로 마음 공부를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마음 공부하지 않아도 마음 공부해도 마음이 안 바뀌는 종교도 많습니다만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 순종하는 건 마음이 바뀌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가 마음은 지만 붙들고 있지만 않으면 돼. 자기가 그 강팍한 마음을 붙들고 있고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지. 그 마음을 바꾸러 오신 분한테 그냥 내어드리면 돼. 마음을 내어드리면 돼. 뭐 돈을 내어줄 게 아니라 제발 그 마음 좀 다오. 아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왜 문을 두드려요? 저 주인인데 왜 안 들어와? 내가 마음으로 나를 환영하기를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발로 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간의 사랑들이 용서는 안 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한번 뭐 이만큼만 있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마음으로 용서를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게 성탄절기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아, 자매는 없네. 자매는 얘기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제발 우리 용서하고. 그걸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 성탄절 이렇게 뭐 특별히 많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선물 준다고 소문났나? 오늘만이라도 마음을 이렇게 곱게 먹어야 돼. 마음을. 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신앙이에요. 뭐 성경 많이 외우면 뭐예요? 몇 번씩 읽으면 뭐해? 제발 성경 공부 그만하고 마음 공부해라 이러면 또 이단이라 그럴까 봐서 내가 그런 얘기는 참 못하겠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성경 공부가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려면은 마음 공부가 먼저다. 오죽하면 무협지를 보면은 이렇게 칼싸움을 안 가르쳐주고 뭐 청소 3년, 그 다음에 뭐 밥 짓는 거 3년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협지 보니까 처음부터 막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더만.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근데 교회만 오자마자 성경을 가르쳐줘. 그래도 이러면 성경을 받아들일 마음밭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만 줄줄줄 외워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거야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분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가지고 제발 내 마음을 좀 품어라. 그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용서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연합과 화해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거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랑받을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탄절날 뭘 기억하겠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뭘 주긴 줄 거예요. 주긴 줄 건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편한 게 평안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넓은 게 그게 화평케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게 천국이 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동안 이 마음을 품고 나가다가 또 주차장에서 싸운다 그런 일 없겠죠. 주차장에 나가더라도 차가 다니는 길로 안 가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고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작은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작은 일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뭐 여전히 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성경을 무슨 번역을 읽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내가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러자 그는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 제해 주시고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와 연합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끼리? 아, 빨간 색깔이 그쪽에 어울리네.
오, 예.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거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는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던데.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인데도 안타까운 질문은 여전합니다. 우선 늘 하는 질문인데 시월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댁에서 가는 교회를 꼭 가야 할까요? 제가 가는 교회 예,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무라실까요? 시댁 교회는 가기 싫은데요. 유유.
첫 번째 시월드는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아 예. 아,
샌디에고 있고.
아 샌디에고. 샌디에고에. 네. 네.
거기 또 저쪽에 메릴랜드 쪽에 볼티모어에도 있고 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시월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월드. 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지만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가주는 것, 져주는 것, 한번 양보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져주는 게.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 있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 있으면 이단 가도 이단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가는 교회에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교회는 가기 싫은가, 이 교회는 왜 가고 싶은가 이런 걸 잘 분간해 보시면 내 안에 아직도 확고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오히려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성령 충만해져서 뭐 시월드에서 가자 그러면 그 교회도 한번 가주고 그런 거죠. 저희 교회에 시월드가 강력히 주장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좀 설득을 해서 또 이 교회에 나온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좀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 설득이 돼서 이제 여기 오다가 뭐 한 달에 두 번 가다가 이제 저걸 슬그머니 옮기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 또 한 번씩 따라가 주기도 하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묵별 예배를 내년부터 또 잘 열심히 드릴 텐데 묵별 예배 취지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여기만 와서 예배를 드리냐, 제발 좀 시골에 부모님 가서 교회가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가서 좀 헌금도 하고 거기 어른들도 좀 봉사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사실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다 요새 못 가고 가족들이 아니고서 면회도 안 되잖아요 요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좀 가족들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가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나 가족들하고 예배 좀 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뭐 불우이웃 시설에 꼭 무슨 뭐 라면만 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좀 아이들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묵별 예배, 시선 예배라는 걸 저희들이 드리는 거니까 좀 어떤 특정 장소에서 꼭 드려야 된다. 우리 안 목사님 같이 이제 모태 신앙이고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또 본인도 목회자면 주일은 반드시 자기 본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이게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체질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깨지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좀 자유로운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꼭 옳다는 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한편은 시댁의 교회, 시댁에서 가는 교회에 가기 싫으신 게 시댁 식구들과 같이 가는 게 싫으신 건지 아니면 네, 아니면 그 교회가 내가 바라는 스타일과 달라서 싫으신 건지 진짜 갔더니 복음이 선포되지 않더라라면 좀 다른 입장일 것 같고요. 사실 이 시댁에서 가는 교회 가기 싫어요라는 질문이 갖고 있는 정직 그 감정들을 좀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네. 그냥 시가 싫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지만 그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기거하다가 뭐 비난받고 하는 거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뭐 절대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네. 하나님께서 막 그냥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가라.
그러니까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처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인데 근데 왜 이리 부흥이 안 되었을까 했더니 몇 달 다녀보니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양육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낡고 좁은데 리모델링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그 돈으로 필리핀 불우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젊은 엄마들은 시설 좋은 교회로 떠나가서 없네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자꾸 시설 좋은 곳으로 눈이 갑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거지요.
뭐 잘못된 줄 알면 됐는데. 어디 가나 진짜는 환영받지 못해요. 예, 여러분 정직하면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러면 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정직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뭐 상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의 대상이죠. 예, 본인이 좋은 교회라고 믿으면 예, 뭐 단 두세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내 이름으로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예. 진짜 교회고 뭐 시설 좋은 거는 시설이 좋을 뿐이지 그건 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 간판만 달고 십자가만 세워놓은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교회가 많을걸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있을 테고 스모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칭찬받았지만 나머지 교회는 야단맞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데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저는 이 시대 독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어디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은 그런 주의죠.
시설을 좋다는 그 기준이 뭘까 하는 것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재정을 쓰는 게 이제 네. 그래요. 단 뭐 몇 사람,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조금은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옛날에 제가 뭐 월급을 번다고 내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둘이 의논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얼마나 쓸 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교회는 재정을. 그러니까 왜 거기에 쓰냐고 이렇게 자꾸 시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네. 예, 화목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죠.
그 교회가 너무 시설이 낡아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그 고생하는 걸 겪어내는 거를 굳이 좋은 신앙의 표시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뭐 우리도 할 말이 없죠. 이런 의자에 앉혀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사실은 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죠.
네, 할 말이 적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목사님은 말씀 중에 늘 마음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10년 넘게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간병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없는 간병 생활로 지쳐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간병해드리고 싶지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지 좋아요. 나는 부모님 뭐 이렇게 또 요양원에 이렇게 또 모시고 본인 생활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본인이 생활을 희생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부모를 사랑하고 또 그게 뭐 경제적으로도 버팀이 되면 아 같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네. 나는 전문 요양원들이 생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네. 제가 본 어떤 분은 정말 막 너무 완력적으로 폭력적으로 힘이 세서 가족 전부가 붙어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분 계셨는데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부모를 사랑하지만은 또 요양원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뭐 해외 출장이 잦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또 형제가 아픈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모시는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뭐 이걸 비난하거나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뭐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옆에 두고 맨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돌아가시나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또 사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형편 따라 하는 일이고 본인이 마음에 솔직한 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대로.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망가지고 또 그 마음이 부모에게도 다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도 사실 더 화가 나거나 그럴 수 있죠. 가까이 있으면서 더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속담에 3년 병자에 효자 없다라는 네.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요즘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다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10년 가까이 이렇게 간병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예인 것 같고요. 우리 저 몸을 계속 쓰면 팔다리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마음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고 그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프고 힘든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아니 그리고 싶어요. 간병인조차도 전문 요양인데도 일주일을 못 버티고 요새 네. 주말에 다 뭐 휴가를 간다면요.
네네.
아니 뭐 토일은 안 본대요. 간병인도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참 자녀들이 많고 다 효자가 있는 또 집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이틀씩 그 너댓 명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거 정말 바람직하죠. 너무 진짜 복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뭐 혼자다 아니면 단 둘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다 뭐 누가 한쪽이 옳고 한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속단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저는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너무 힘들고 또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요양원에 네. 보낼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되신다면 네. 네.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막 실험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또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맞습니다. 마음에 이걸 네.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서 뭐 종일 이렇게 뭐 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요양시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뭐 다니시기도 하고 네. 또 그 상황과 처지가 좀 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위로에 또 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래서 꼭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만 속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회적 관계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참 성탄절에도 변함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결점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제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 하다 보니 서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남편의 결점을 보이면 화가 치밀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유유.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
그 참 본인이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예, 그 마음이 오게 되면은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우리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은 이미 굳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한테 가차 없는 분들 보면은 뭐 몸에 경직 현상이 생길 정도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는 통과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스타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 나한테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을 망정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내 잣대를 버리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잣대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원의 다른 관점에서 자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올라가면 땅의 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차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조금만 위에서 보면은 아래에게 우습게 보이듯이, 아니 고등학교만 가도 중학생이 우습게 보이고 대학교만 가도 고등학생들이 우습게 보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기준 이걸 가지고 자꾸 실험할 일이 아니라 기준을 한번 턱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금식 기도라는 것도 하고 조금 신앙의 어떤 전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다른 뭐 캐톨릭에서는 피정을 간다든지 우리가 이런 거 뭐 하는 게 뭐 또 뭐 세일의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한번 내 기준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한번 내려놓고 나면 이제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 기준 때문에 다 맥혀가지고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나면 이제는 이제 좀 은혜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우선 편안해지고 내가 조금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예수님 말씀하신 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얘기 기억했으면 좋겠고 언젠가 왜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여기에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네, 맞아요. 그렇게 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거 인정해서 완성품으로 기대하면 내가 아니 완성품이 아닌 거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 우리가 배우자들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사랑할 때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조금 요새 이 진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암을 조그만까지 잡아내듯이 점점 이게 결점을 발견해내는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야 이거 먹어라 선과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라니까 눈이 밝아져서 남의 결점을 자꾸 발견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뭐라니까 남의 결점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예. 그 죄인이 무슨 명체라고 대단히 똑똑해서 그렇게 죄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죄가 깊어지면은 남의 잘못이 유난히 잘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이게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나 먼저 제거하지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냐? 그 얼마나 재미있는 비유예요. 내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고 저 사람한테 티가 있는데 자꾸 티를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들면 그러면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약간 눈에 떠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 그렇게 문제 삼지 않던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 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찾으면 1년 안에 끝내고 뭐 조금 시간 걸리면 한 5년 10년 있다 끝내고 또 지극히 오래 참는 사람들은 황혼에 이혼하고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눈이 가려져야 끝까지 산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한
그렇죠. 두려움도 내어쫓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 거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대차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저나 뭐 우리 안 목사나 뭐 여러분이나 하나도 큰 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게 눈에 띄냐 안 띄냐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제발 저 사람들이 좀 눈이 멀어서 내 잘못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그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이럴 때 아멘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나 안 목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쓱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 여기 이 중에 허물 없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손 안 드셨네요. 네, 우리 참 일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마음인 거가 확인이 돼.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도 될까요? 그러면서 왜 쓰셨는지 됩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남편이 건설회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접대와 술 문화를 피할 수 없네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남편은 믿지 않지만 부부로서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전 음주 가무의 분위기에 들어가는 남편을 못 믿고 밉습니다.
뭐 처음부터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안 써가지고 콩깍지가 씌우지 않았을까요, 저?
근데 하여튼 뭐 저로서야 뭐 그 참 좀 안 됐죠. 술 먹는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술 끊겠다라는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뭐 여기서 뭐 술 안 먹다가 목이 잘려도 직장 잘려도 난 좋다 이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은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남편이 그런 결심을 하도록 주님께 일러바쳐야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그럼 네가 벌어 먹여 살려라. 그렇게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시고 싶은 맛이냐, 나도 할 수 없이 사는데 다 처자식 때문에 나도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면 부부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일러바치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제발로 뭐 관두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정말 이해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낫겠다. 해장국이라도 끓여주고 잘해가지고
네.
병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감동이 돼가지고 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술 한 잔도 못 먹는다. 그건 뭐 자랑도 아니에요. 체질 안 되면 못 먹는 거지. 그런데 술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음식인데 뭐 음식인데. 예. 실수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술 안 먹고 실수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 술 한 잔씩 해도 실수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나아요? 야, 또 꼭 그렇게 뭐 술만 안 먹으면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당신 안 먹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시는데 이분들. 아 이게 방송 중이라 참.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술 때문에 피해를 안 주면은 그걸 우리가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나는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자꾸 입에 대나? 이걸 가지고 자꾸 부부 싸움을 만들고 좋은 신앙의 잣대로 삼으면 좀 네. 답답하다 이 말이죠.
네.
물론 안 먹는 게 잣죠. 왜냐하면 술은 모든 실수의 90%는 다 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는 안 먹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인데 뭐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먹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뭐 피치 못하고 내가 먹긴 하지만은 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뭐 때가 되면 끊을 거야.
네. 이렇게. 근데 전 그 한 가지 좀 그 생각을 더 해보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 글을 쓰신 아내 된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변하든지 이 두 가지였잖아요. 접대를 해야 되는데 꼭 술을 먹고 음주가무를 해야 되는 이 문화는 그러면 바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건강하지 않은 이런 문화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면 그 고민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신 남편 회사가 당신 몸 망가지는 그런 나쁜 일 요구하지 않도록 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셔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정말 CEO들도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도 사업 잘하는 사람 많아요. 술 먹고도 사업 못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직장을 잘 구해야 되겠지만
네.
예, 직장은 여러분 뭐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여기 있다가는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시간만 허비할 일이 아니고 그때는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내린 결정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걸 경험하셔야 신앙의 매듭이 생겨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고도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주일날 영업 안 하겠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걸 하면은 주님께서도 뭐 평일 수익을 더 올려서라도 이것도 이 여기도 지금 여기 이 집 주인님께서 저기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줬더니 뭐 손을 조금 보긴 봤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손해보더라도 장기간 반드시 유익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믿고 안심하고 한번 결정해보라 이 얘기죠. 그런데
예.
믿음 없이 내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믿음도 없는데 괜히 뭐 사표내봤자 사표만 들고받고 끝나는 거죠.
안타까운 질문인데 제일 처음 왔던 거라 이 질문은 그래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는 성인이 된 두 딸을 한 달 반 간격으로 잃었습니다. 모두 언니가 저녁 예배를 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막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괴로워하는 언니를 어찌 위로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말하는 언니에게 뭐라 답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꼭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뭐 더러 겪게 되는데 그때는 뭐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절대로 말로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슬퍼하는 것밖에는 뭐 그리고 슬픔이 가시는데 각자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 조금 일찍 극복이 되는 분도 있고 전혀 뭐 그게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엄청난 슬픔 앞에서 누군가 이때도 교회가 필요한 까닭은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지. 그래서 그 슬픔을 나눌 때 좀 슬픔이 좀 반감되도록 하는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뭐 해봐야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은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것도 뭐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라도 조용히 기도해 드리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걸 뭐로 위로가 되겠어요.
네.
뭐 그런데 되고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신앙 다 잃어버리고 관계 다 깨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분이 그 자기 아내가 심한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하고 자살을 했던 그런 경험을 겪어내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당신은 답이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다는 거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섣불리 답을 섣불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탄의 계절인데 이런저런 그 아프고 어려운 그런 질문들 또 있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기도하는 거는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까닭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채울치 않은 고통이 없으신데 그 까닭은 고통받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오늘 주님 오신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까닭은 이 땅의 모든 고통, 인간의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 관계와 상황과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찾아가 주셔서 다독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말씀을 건네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주님 그 상실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깨어지고 상한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가난하고 빈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 기대하고 확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